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제 아내와 함께 했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사야서를 39장 마무리를 하고 40장을 지금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이래서 이게 제가 교만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야서 설교를 못 하시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저를 이제 보통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주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고 개혁주의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요 부분에서 해석한 것도 그 안에서도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정말 해석하기가 힘든 구절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책들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 30절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쉽지 않은 구절인데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냥 확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냥 쉽게 좀 풀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6장까지 되어 있었던 그 부분을 이제 결론을 36장에서 내면서 37장부터 39장에는 마치 후기처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크게 66장까지 있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거든요. 그 두 덩어리의 일부의 후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되어져 있었던 일이 있는데 후기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이 난 것은 그 앞에 결론보다도 그 이전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후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했는데 알아들으셨죠? 그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의 이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 우리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 왕에게는 교만은 싫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즉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들었어.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30절부터는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30절부터 35절까지 6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30절부터 33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그 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산헤립 왕 아수르 왕에게 하는 이야기. 그렇게 머릿속으로 일단 구조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는데 약속을 할 때에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예. 그러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약속 말로만 끝나요? 아니면 뭐 조그마한 실반지라도 하나 껴줘요. 실반지라도 하나 껴주잖아요. 그게 그 약속에 대한 징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의 병도 고쳐줄 것이고 예루살렘은 산헤립과 아수르 군대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징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징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30절에 있는 거죠. 3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징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29절까지도 오늘 읽지 않은 것, 지난주에 읽은 것, 29절까지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에게 그러면서 2인칭을 써요. 너에게라는 너를 써요. 근데 그 너와 30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너의 대상이 달라요. 29절까지의 너는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너 몰락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30절부터는 너 히스기야야 너는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너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 분위기는 정말 달라요. 분위기는 엄청 다른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는 뭐라 너 망할 거야 이런 뉘앙스라면 히스기야 왕한테는 너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원수에게는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덤비는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입술을 실룩실룩하고 눈썹도 그냥 그 각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표정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판단이 쓰셨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 걱정 없어요. 이러고 자신만만하게 교만 떠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시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하스 왕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6장부터 등장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이 돼서 막 공격해 들어오고 있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 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대. 아, 돈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조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를 세우시는 것을 징조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7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쭉 들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오히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히스기야에게도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그 징조의 내용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해는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산헤립 때가 아니라 디글랏 빌라셀 3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산헤립,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산헤립보다 그 먼저 왕이 공격해 왔을 때요. 유다 땅을 막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성 밖에 있던 사람이 우르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이 고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그냥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그냥 왕이 있거나 군주가 있거나 그래서 거기서는 타닥타닥 붙어 있고 그저 뭐 술 마시는 곳이 있고 그런 정도였지 농사는 그럼 어디서 져요? 성 밖에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그 쑥 같은 거는 쑥을 심어야 쑥이 납니까? 화장실 옆에서도 쑥이 나오기도 하고 뭐 시골에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는 아수르 군대가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둘째 해에도 또 거기에서 즉 성 안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군대가 1차로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밖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갈까 말까 이게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또 두 번째 해에도 성 안에서 자기가 자생하고 있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해에는 이게 지금 이제 산헤립 때가 되는 거예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산헤립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쓰러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생긴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었다. 그래서 거두었다. 그래서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달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렵고 모자르기는 하지만 스스로 난 것을 첫 해와 둘째 해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먹을 것이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포위되어 있고 성 안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없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는지 뭐 먹을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풍성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찔끔찔끔이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해에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가봤더니 다 원수들은 죽었고 도망갔고 그래서 땅을 파서 심었고 그리고 열매를 얻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죽게 되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상가 건물로 들어왔을 때요. 저희들 돈 없었어요. 디파짓도 해야 됐고요. 돈도 그냥 어느 크리스천 스쿨한테 말이 크리스천 스쿨이지 사이비 같은 학교에다가 돈 9천 달러를 사기 맞아갖고 뺏기기도 했고요. 저희들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용기가 나서 그 렌트비 비싼 데를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러분 첫날 첫 시간에 새로 옮겨간 곳에 지나가던 사람이 걸어서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김정혜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징조예요. 그것을 아 우연히 되어졌다, 재수 좋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조를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우연한 일을 맞으셨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징조가 우연히 그리고 재수 좋아서 아니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되어지는 이 징조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주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3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셋째 해에 나가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셋째 해는 밖에 나가서 땅을 갈고 거기다가 심고 열매를 맺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래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열매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이 땅 위에 있지만 피하여서 남은 자들이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이라도 결실을 맺는데 하늘을 향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누구고 한 싹은 누구고 그 뿌리는 누구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고 우리를 통해서 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도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 우연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교수님이신데 미국에서 커네티컷에서 공부를 하실 때였어요. 정확하게 어떤 대학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가셨는데 이분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됐는데요. 하트포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까지 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못합니다. 근데 아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하트포드가 커네티컷 있는 데가요. 추워요. 눈도 많이 와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새벽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물론 주일 예배도 가고요. 새벽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남편이 교회당 안에 따라 들어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죠. 차에다가 시동 걸어놓고 히터 틀어놓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거의 1년이 다 되어 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우니까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본당 안에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동부 쪽에는 보통 이렇게 견문으로 돼 있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니까 라비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세요.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조금 더 시간 들어가 지나가니까 아, 여기보다는 본당이 더 따뜻해요. 본당 안으로 들어오세요. 본당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지요. 예수 믿었지요.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기도 가는 이야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당시에 그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글이 너무 귀해서 그 글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다가 부탁을 하고 그것이 출판돼서 나온 책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맨 앞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정한수를 떠놓고 나를 위해서 산신령님께 빌고 있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우연이에요? 유학 온 것이 우연이에요? 새벽기도 안에 데려다 주는 것이 우연이에요? 교회당에 한 발자국 들어와서 따뜻하게 몸 녹이고 있는 게 우연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하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내립 아수르의 패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가 아무리 큰 군대를 데리고 이 땅 위에 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수르가 바벨론 말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복도 말고 공격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대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을 향해서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또 토성을 세듯이 흉벽을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4절에서는 그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패배해서 도망갈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결국엔 어디까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가지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제한선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지 못했던 그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한선을 그어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할 수 없는 제한선이 있습니다. 별짓 다 해도 이것 나는 못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어요. 이거는 너희가 넘어서는 안 돼 라고 그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아예 열심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쟤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의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는 알겠는데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종 다윗을, 왜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최고로 좋아하는 왕이 다윗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다윗왕과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왕과 히스기야 왕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 9장에서 11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징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한 징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일을 믿어요. 그 징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시면서 동시에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예요? 다시 오심의 징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사인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징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반지 끼고 있듯이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이 징조를 갖고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기쁨으로 살고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